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2025 신년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방위 예산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를 총통부 대강당에서 발표한 신년 담화를 통해 새해에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계속 연대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며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 총통은 아울러 전 세계 민주 진영이 협력해 민주주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의 안전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더 안전해질수록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타이완이 더 강해질수록 세계 민주주의 방어선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와 함께 타이완의 3대 지향점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타이 총통은 타이완이 암울한 독재 시대를 지나 오늘날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렀다고 이와 관련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당 간 경쟁은 민주정치의 한 부분이지만 국내 정치의 갈등은 반드시 헌법체제 내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치권은 지난해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심각한 갈등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타이완의 의회인 입법원에서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일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새해 맞이 행사 군중에 자동차가 돌진해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습니다. 뉴올리언즈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5분쯤 시내 번화가인 버번 스트리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픽업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후에 남성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경찰 또한 대응사격을 했다고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총격전 이후에 사망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최소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앤 커크패트릭 뉴올리언스 경찰국장은 차량 돌진 결과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35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아직 이송되지 않은 부상자가 있는 것 같다고 현장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수색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커크패트릭 경찰국장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면서 범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토야 켄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FBI도 별도의 성명을 내서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연합 EU 국가들에게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송출이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게르만 갈루시펜코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송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러시아는 시장을 잃고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1일 유럽 내 조약 가입국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생겐 조약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이 날짜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채택한 북한이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대남 적대식 기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한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비극적 희생에 대한 슬픔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일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판도 일축하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계속 열려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가장 잘 교류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전원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미일 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 군사 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 기지로 전락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망적인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미한일 협력을 비난한 데 대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견고하고 효과적인 삼자관계는 우리의 공동안보와 공동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는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에서 27일 열렸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보낸 메시지는 매우 모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was very little specifics there. And actually I thought the tone despite that one phrase
was fairly
그릭너 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최강경 대응 전략이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훨씬 더 적대적인 표현과 위협이 사용되던 다른 해에 비해서 미국에 대한 어조가 상당히 부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면 과거 보였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협상이 어느 시점,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유동적이지만 미북 양측의 대화의 필요성은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데요. 이에 앞서 트럼프 측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짐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수차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이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고 최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특임대사에 지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제경국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 라인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진 점으로 미루어 북한과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이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탑다운, 즉 하향식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을 공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한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북한은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며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수립을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미 대선 과정인 지난 9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 공개했고 이번에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공언한 것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 카드의 성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미묘하게 줄다리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그럴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측이 협상에 적극적일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요?
조한범 박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9형 개발과 의도를 갖고 공개했던 우라늄 농축시설은 북한의 핵무력이 질적,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과시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로선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배제하고 최악인 경제지표와 체제 위기를 완화하긴 어렵다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러시아와 사실상 핵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북중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 혼선은 있고 따라서 미국 북한 모두 협상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고유한 명예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복원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문턱을 높일 여지가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북한의 생존 전략은 기본적으로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서 찾아온 건 사실인데 이제는 생존 전략을 북러에서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전략 자체가 지금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에서 북러 동맹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김 기자, 트럼프 집권 1기 시절에 이루어진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면 북한 비핵화가 협상의 목표로 제시됐었는데요. 미북 간의 협상이 재개되려면 의제와 목표 설정부터 새롭게 협의돼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의 비핵화를 명시적 목표로 하는 협상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 박사는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를 내세우기보다는 북핵 고도화를 저지하기 위한 상호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북한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미한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 조건을 논의하는 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로는 위협 감소, 미국에 대한 본토 위협 감소를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북한이 일단은 협상 트랙에 들어와서 위협 감소를 할수 있는 정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일단 해놓자.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가자.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일종의 선 위협 감소 후 비핵화 단계를 분리해서 가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는 거죠.
홍 박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향과 강도도 미북 협상 성사 여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서는 과정에서 북러 협력을 적극 저지하려는 태도를 보일지 여부가 북한의 대미 협상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새롭게 전개될 미북 관계에서 어떤 역할이 가능할까요?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 이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선 동맹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북핵 대응 공조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해 2018년 당시와는 달리 미북 관계에서의 한국 역할을 아예 배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올 상반기까지는 대외 관계를 지휘할 리더십의 공백이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미국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이 있다를 굉장히 우려를 해오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되려 지금 한국은 리더십 부재에 의해서 스스로 패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더 조성한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으로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ICBM 같은 전략 무기의 대미 위협을 제한하는 선에서 거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양옥 박사는 미 본토를 타격하기엔 여전히 역량이 많이 모자란 북한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한국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비 통제 협상에 대해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맞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준우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25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BOAY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인사 편지와 관련해 메시지가 따뜻할 뿐 아니라 북러 협력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다며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강화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ought the message was not only warm, but it was full of praise for Russia and Russia-North Korea cooperation.
이어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추가로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외교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한다면 북러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긴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 편지를 보내 새해 2025년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신나치즘을 타승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기원했다면서 러시아 인민의 번영과 복리, 행복을 축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과 국제적 지지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와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은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러 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이는 강력한 미한 동맹의 지속과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한일 양국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역내 모든 국가들은 마땅히 북러 간 협력을 우려해야 한다고 해리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025년 북한과 러시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매우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북러 간 체결한 상호 방위 조약 외에도 러시아로부터 핵과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기술 등을 지원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는 물론 푸틴에게 매우 좋은 일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상황 전개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다른 지역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축, 악의 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f course, for Vladimir Putin, this is excellent. This fortifies his capabilities in Ukraine.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의 메시지는 기존의 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서약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추가 병력을 파견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분명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은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경제 지원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군사기술 지원으로 보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Kim's message is an affirmation of the existing relationship and a seeming pledge tha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나 핵 잠수함 기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기술 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형태의 군사 기술 지원이라도 미국과 동맹에는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글로벌 안보에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양국 모두 서로를 지원하면서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력과 강압을 사용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김정은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경우 러시아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o I think, you know, in terms of the Korea Peninsula and Indo-Pacific region, my concerns remain the sam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기술을 제공할지 아직 알지 못한다면서도 러시아가 결국 북한에 어떤 기술과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2025년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초래할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관계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재개할지에 달려있다면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이익에 반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한 미북 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초청해 3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3자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기 첫 해엔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서 그는 다른 국내외 우선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would not necessarily be in the first year of his presidency because he will have other domestic and foreign priorities.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등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 연구원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김정은은 미국보다 러시아로부터 훨씬 적은 조건에 훨씬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메시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대남 적대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한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이미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바꿨고 남북관계를 극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has already shifted his country's policy towards South Korea, and he's shifted.
그러면서 따라서 북한 노동당이 북한 지도부의 마음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세계를 바라볼 때 한국이라는 요소는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전원회의 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은 미국의 반공 전초기지라고 비하한 것이 전부였으며 대남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통일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암시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도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해 북한이 한국을 적국으로 선언하고 1953년 이후 남북이 채택했던 화해 개념을 종식시키면서 채택한 역사적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reflects the historic shift they made earlier this year, declaring.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관망하기 위해 전원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들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어떻게 끝날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어떤 은밀한 행동으로도 촉발할 수 없는 혼란을 한국이 겪는 것을 편안히 앉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re waiting on how the political turmoil in South Korea ends up.
그러면서 만일 이 모든 일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며 군사훈련 축소를 옹호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호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025년 남북관계 전망이 확실히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적대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2025년에 진보적인 한국 정부가 탄생한다면 남북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거나 부활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그 정부가 북한에 상당한 양보와 유인책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That government might just be prepared to offer some significant concessions and inducements to North Korea.
그러면서 그 경우 북한 내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정책을 다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 대화와 협력의 핵심 요소를 모두 해체했으며 북한 지도부와 당은 이미 한국을 향한 중요한 이념적 전환을 공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2025년에 남북 간 진지한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도 3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반감이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s very deliberate in making it clear that they're
그러면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이념적 틀은 꽤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에서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과 어떤 형태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이 판단할 수도 있고 그때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먼저 나서서 한국에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도 30일 VOA에 김정은은 정말로 한국이 존재하지 않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에 등을 돌리고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really, really wishes that South Korea did not exist. And he's doing everything in his power to turn.
이어 이것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실이라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정치가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29일 공개한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내 체제 결속에 집중, 대외 메시지는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양상 및 러시아 북한군 파병, 한국 전국 상황 등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와 내년도 8차 당대회 마무리를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류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북한 유조선은 중국 해상에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련풍호는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7분 러시아 나호카만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한 국가의 영해가 국제법상 12해리, 약 22km인 만큼 이 지점은 러시아 해역입니다. 이후 련풍호가 곧바로 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잠적해 현재까지 행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련풍호가 뱃머리를 북한 방향, 즉 서쪽으로 향한 점으로 볼 때 러시아 항구에서 출항한 후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선박이 유조선인 점으로 본다면 러시아에서 유류를 실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나호카만에는 최근 몇 개월간 북한 유조선의 입항이 확인된 보스토치니 항구가 있습니다. 비오이는 지난해 10월 북한 제재의 유조선 천마산호가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다고 전했으며 이보다 앞선 9월엔 련풍호의 입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3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항구에서 지난해 4월 북한 유조선의 입항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입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해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은 더 이상 러시아를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유류를 선적해선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연풍호를 비롯한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해역 진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역에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발견됐습니다. 마린 트래픽 지도에는 북한 유조선 남산 8호가 현지 시각 1일 중국 원저우 앞바다에서 남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남산 8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남산 8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만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남산 8호는 사실상 국제사회 제재로 운항이 금지된 상태지만 이날 동중국해에서 유유히 운항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로선 공해상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활동이 중단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23년 6월 남산 8호가 최대 2,835톤에 달하는 정제유 제품을 북한 남포에 하역했다며 관련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남산 8호가 다른 나라 바다 혹은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유류를 획득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유류 활동과 관련한 BOE의 지적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과 협력해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해왔다며 우리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에도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북한의 행동을 단합되고 분명하게 규탄하는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에 다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비어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해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라진항 석탄 부두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에 포착됐습니다. VOA가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플래닛 랩스의 지난달 3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선박은 이날 러시아 전용으로 분류된 라진항 석탄 선적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상태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선박은 적재함 5개 중 1개를 개방한 상태였으며 선박 바로 앞 부두에서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이는 이 선박이 석탄 선적 혹은 하역 작업을 위해 입항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것은 정확히 12일 만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19일 같은 자리에서 대형 선박을 발견했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6일과 지난 11월 11일과 23일에도 길이 190m의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었습니다. 이는 매 12일에서 13일마다 이곳에 선박이 정기적으로 입항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지점은 과거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요 거점으로 이번에 발견된 석탄도 러시아산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라진항에서 선적되는 제3국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실제 석탄이 해외로 향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논란을 의식한 국제 선박들이 라진항 입항을 꺼리면서 관련 수출업자들이 선박을 수배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라진항 석탄 부두에선 정기적으로 선박이 입항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활용한 러시아 석탄 수출은 원래 한국과 러시아의 라진 핫산 프로젝트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항구를 거친 러시아산 석탄을 한국이 수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석탄 수출 경로를 모색해왔습니다. 북한이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북한은 지난해 26차례나 중고 선박에 자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재됐습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보통강 2호에 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통강 2호는 이전까지는 중국 선적의 홍다신 28호였지만 지난 2023년 8월 선적과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는 보통강 2호가 약 1년 4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됐지만 IMO에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보고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강 2호를 등록한 주체는 북한 보통강 구역 소재 서백수 쉬핑 회사로 IMO는 이 회사가 소유주가 된 시점을 2023년 8월 22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통강 2호는 중량 톤수 2,996톤의 중소형급 선박이며 건조 연도는 2005년입니다. 이 선박은 건조 첫 해부터 줄곧 홍다신 28호로 운항되다가 2023년에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서 운영되던 중국 선박을 중고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보통강 2호 구매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GISIS 자료를 토대로 북한이 2023년 최소 48척과 지난해 8척 등 총 56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번 보통강 2호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이 등록한 중고 선박은 57척으로 늘어납니다. IMO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강 2호는 2024년 공식 등록된 26번째 북한 선박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후 선박을 그나마 덜 노후화된 선박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3년간 구매한 선박을 50척에서 70척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북한의 선박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해 선박이 오래되면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만 톤급 이하 선박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과 한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비극적 희생에 대한 슬픔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30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한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179명의 비극적 희생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희생자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러분과 한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첫 상원의원으로 12월 초 공식 활동을 시작한 민주당의 앤디 김 의원은 29일 X에 제주항공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 소식은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인한 한국계와 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뉴저지 주민들이 179명의 희생자와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희생자 가족들을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34지역구의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도 30일 X에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며 한국 제주항공 추락사고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생존자 두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도 29일 X에 오늘 아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아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들과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유엔사도 30일 X에 제주항공 2216편의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비극적인 사망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성명을 통해 한국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우정의 유대감을 공유한다며 이 비극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제주항공 여객기가 29일 오전 한국 무안 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 179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편으로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했습니다. 항공기 기체는 충돌 후 꼬리칸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전체 탑승객 181명 가운데 승무원 2명만 생존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와도 깊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퇴임 후인 1994년 방북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의 잠재적 전쟁 위기를 막는 역할을 했다고 전직 미 관리들이 평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상주의였다고 평가하며 그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Jimmy Carter was an idealist, right? He felt he could make a difference as he did in
비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카터 전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이듬해 6월 직접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시사하면서 IAEA 사찰단을 추방하겠다고 위협했고 미국은 이에 유엔 제재를 추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1994년 6월 아내인 로잘린 여사와 한국에서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틀간 김일성 주석과 평양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끝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카터 전 대통령이 잠재적 전쟁을 막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Carter played a role in making it possible to come up to avoid a conflict and then create the
세이머 전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군사공격을 실제로 명령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카터 전 대통령이 갈등을 피하고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만들어내는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쟁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재가 전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절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결국 카터 전 대통령이 김 주석으로부터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된 동결을 약속받고 IAEA 사찰관들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위기는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카터 전 대통령의 임무는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었지만 즉각적인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로서는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is mission was ultimately successful, but administration was unhappy because
1994년 10월 21일 체결된 제네바 기본 합의에는 북한의 핵포기, IAEA의 사찰 허용과 미국의 북한의 경수로 2기 건설 및 연간 중유 50만 톤 공급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합의는 파기됐고 북한은 이후 핵 개발을 쭉 이어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이후에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더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10년 8월 카터 전 대통령은 민간 인도주의 임무 차원으로 방북해 북한에 7개월 동안 수감됐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주 씨를 석방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카터 전 대통령은 2011년 4월 디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과 함께 다시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일 위원장과는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선거운동 시절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카터 전 대통령은 1979년 방한 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박정희 당시 한국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양국 외교 문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밀 해제된 백악관 정상회담 문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무려 40분 동안 쉬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 추진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야기했다고 비판했고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국 내 인권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드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당시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ere normalizing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was a sense that, you know,
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당시 한국의 인권 상황도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one of the big things Carter campaigned on was human rights. And at the time, you know,
세이머 전 조정관은 카터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인권 관련이었다면서 당시 한국은 군사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와의 관계를 줄이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추진은 미국 의회와 군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습니다. 카터 센터의 야웨이 리우 중국 담당 선임 고문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과 관련해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he was the one who firmly believed in order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the U.S. government.
이후 선임 고문은 또 카터 전 대통령은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서 그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여러 곳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카터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에 카터 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했다며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카터 전 대통령은 29일 조지아주 자택에서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로 장례식은 오는 9일 워싱턴 DC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가끔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안주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남포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고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예상됩니다. 수풍 영하 10도에서 0도, 강기 오후에 구름 많겠고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용연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사리원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신계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 장진 영하 18도에서 영하 7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원산 평강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평강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청진 바람 약간 강해지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선봉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영하 8도에서 0도, 삼지연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19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라이칭 더 타이완 총통이 2025 신년사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을 거론하며 방위 예산을 계속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1일 총통부 대강당에서 발표한 신년 담화를 통해 새해에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은 계속 연대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라이 총통은 강조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특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세계의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며 국방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 총통은 아울러 전 세계 민주 진영이 협력해 민주주의 보호막을 형성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해협의 안정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여 세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이 더 안전해질수록 세계도 더 안전해지고 타이완이 더 강해질수록 세계 민주주의 방어선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일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오일 올리언스에서 새해 맞이 행사 군중에 자동차가 돌진해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최소 35명이 다쳤습니다. 뉴올리언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15분쯤 시내 번화가인 버번 스트리트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픽업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습니다. 이후에 남성 트럭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고 경찰 또한 대응사격을 했다고 경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총격전 이후 사망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최소 2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앤 컬크 패트릭 뉴올리언스 경찰국장은 차량 돌진 결과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35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아직 이송되지 않은 부상자가 있는 것 같다고 현장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범행에 사용된 트럭을 수색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커크 패트릭 국장은 이 사건이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하면서 범인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치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토야 켄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FBI도 성명을 내서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FBI 뉴올리언스 지부를 인용해 현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해당 장치가 실제 폭발이 가능한지를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버번 스트리트는 새해 전야 행사의 세계적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뉴올리언스 내의 관광지구인 프렌치 쿼터 중에서도 핵심 장소여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뉴올리언스는 특히 기독교 사순절에서 유래한 축제, 마디그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려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새해를 맞이하려 모인 사람들에 더해 인근 슈퍼돔에서 열리는 대학 풋볼 미식축구 슈거볼의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을 찾은 사람들까지 더해져 인파가 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연합 EU 국가들에 공급되던 러시아산 천연가스 송출이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게르만 갈루슈펜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가스 수송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러시아는 시장을 잃고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9년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과 자국의 우렌고이 가스관에 5년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1일 유럽 내 조약 가입국 사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고 AP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두 나라의 쉥겐 조약 가입이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